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 한 절인 만큼 우리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고난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가끔씩 제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은데 여러분들도 기억 못하시리라고 생각을 많이 하면서 혹시나 그래도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잠시 요약하면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온 세상이 타락해서 이 모든 피조물이 지금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탄식하고 있는 이 세상에 교회가 정말 보여줘야 할 것은 고통을 최소화하거나 회피하는 그런 어떤 피상적인 평안이 아니라 정말 그 고통의 심장부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노래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진정한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온 세상이 이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평안을 찾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을 선물로 받은 자들 그들은 어떠한 사명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 사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사명이라고 하니 다소 무거울 수가 있는데 하지만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이 고난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이런 어떤 냉혹한 현실을 잠시 잊게 해줄 순간적인, 인위적인 그런 가벼운 웃음이 아니라 그 어떤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나의 영혼을 지탱시켜줄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과 동시에 그 가운데에서도 의미를 찾고 그 현실을 돌파해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 막중한 사명이 어떻게 가벼울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말씀이 무거울 수는 있어도 바로 그 무거움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혼을 진정 자유케 하는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참으로 놀라운 선물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세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선물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만약 이것이 뭐 있으면 좋지만 굳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어떤 부수적인 거라면 왜 다른 것들, 정말 필요한 것은 안 주고 이것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다는 것은 이것이 단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정도, 어떤 부수적인 것,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우리임을 알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평강을 주셨을 때는 그것을 나 혼자만 즐기고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놀랍고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그래왔죠.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예레미야 등등 이 모든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운 약속을 주신 후에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감추어졌던 놀라운 비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자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연합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의 목적이 되시는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온 천지 만물이 다 감당할 수도 없고 담을 수도 없는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만약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놀라운 사명이겠죠. 그 전에 우리가 이 사명을 살펴보기 전에 그렇다면 현재 많은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그 현주소를 잠깐 성찰해 보겠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하지만 이 놀라운 사명에도 반하고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뭐 더 이상 예수님 믿으면 모든 병 낫고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이런 노골적인 기복주의는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 잘 믿으면 그래도 큰 병 없이 건강하고 뭐 작지만 내 집 마련할 수 있고 소박하지만 행복한 어떤 중산층의 삶을 살 수 있겠지. 적어도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고 조금 더 나아지겠지. 이런 막연한 은연중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기독교의 메시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그릇된 생각에서 우리는 빨리 깨어나야만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번영 복음이고 아무리 이 번영 복음에 물을 타고 희석시키고 고상하게 포장한다 할지라도 본질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번영 복음의 목적은 절대로 주님이 아닙니다. 번영이 목적이고 주님은 수단일 뿐입니다. 좋은 차, 좋은 직장, 행복한 가정, 적어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보장해 주겠다는데 그런 예수를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일단 믿고 보겠죠. 아니면 아닌 거고, 떠날 땐 떠나는 거고, 지금은 일단 다 믿고 보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데 왜 마다합니까? 번영이 목적이고 예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분명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겨받아치고 싶어합니다. 뭐가 그렇게 불쌍합니까? 그래도 건강하고 내 집 있고 주말에 교회 가서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여가도 즐기고 괜찮게 살고 있는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아니 평생 그렇게 믿어왔는데 없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큰 손해 안 보고 잘 살아왔습니다. 뭐가 그렇게 불쌍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답을 할까요? 분명 우리 모두는 부활이 없다면 불쌍한 자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 자신은 그럼 어떻게 답을 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서 32절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되묻죠. 그렇다면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는 자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나는 매일 위험을 무릅쓰고 매일 죽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지금 이런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안락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위험을 무릅쓴다. 날마다 내가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죽으려고 한다. 날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고난에 더 동참할 수 있을까?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기를 원하고 모두가 피하는 삶을 나는 살기를 원한다. 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 그때 주님께서 나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히 내가 안식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은 주께서 나를 위해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나의 온몸이 관절처럼 부어지기를 원하고 만물의 찢기처럼 짓밟힌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존귀한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이 복음을 나는 전하는 삶을 선택한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이런 바보 같은 삶을 선택한 내가 어찌 불쌍하지 않겠느냐. 부활이 없다면 나는 절대로 이런 삶을 일부러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도 안락하고 평안한 것이 좋다. 왜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부활이 없어도 사람들이 볼 때 뭐 그래도 크게 불쌍하지는 않은 괜찮은 삶을 살았구나. 그래도 심리적으로 안정을 느꼈고 사람들과 행복하게 오손도손 교회에서 교제하면서 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았구나. 그럼 됐지 뭐.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 정말 부활이 있다고 믿어서 그렇게 살았는데 없으니 완전히 망했구나. 너무 불쌍하구나.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매 순간 여러분은 정말 어떠한 의도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즉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어떻게 사명은 거부하고 혜택만 취하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선물로 받은 모든 크리스찬들, 그들의 사명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바울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답할까요? 바울 선생님, 당신은 참 다른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왜 굳이 날마다 이 위험을 무릅쓰고 날마다 죽는 것 같은 삶을 선택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마 오늘 본문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나의 답이다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다시 말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고난받는 것, 이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삶을 택했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려운 구절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짧은 구절인 만큼 남은 시간 동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는 빨리 살펴보고 이 세 번째를 좀 깊이 볼 텐데 먼저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죠. 근데 이 교회는 이 빌립보 교회나 무슨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고 이 편지를 읽어보면 단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너희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괴로움을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것은 그 이유는 내가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하던지 간에 그 모든 구체적인 일들 뒤에는 하나의 큰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다. 그 사명이 무엇이죠? 그게 무엇이죠? 바로 그 뒤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즉 내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적도 없고 방문한 적도 없고 일면식도 없지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바로 단 한 가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워가는 것, 바로 그 사명의 발로라는 것입니다. 이런 굳건한 어떤 거시적인 신념이 없었다면 어떻게 뻔뻔하게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너희 때문에 괴로움 받고 있다 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궁극적으로 정말 무엇을 위해 헌신하고 계십니까? 내가 속한 부서, 나의 목장, 또는 내가 속한 지역 교회만을 위함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모든 몸된 교회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때로 돌아보고 점검을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이 바울 이 구절을 보면 또 바울은 단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당연하게 이 고난, 이 괴로움 자체를 기뻐한다는 뜻은 아니죠. 바울한테는 육신적인 안락함과 평안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만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라는 것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괴로움도 나는 달게 받겠다, 기쁘게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을 겪을 때, 고난을 당할 때 만약 우리가 그 고난 자체에 사로잡혀서 이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큰 목적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내 기쁨이 아닌 원망 가운데에 함몰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혹하고 삶은 공허하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이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목적이 있음을 내가 믿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사명을 다 잡을 때 그 괴로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운다. 한글로도 참 이상하긴 한데 영어로 보면 더 이상하죠. What is lacking in Christ's affliction? Lacking.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부족함이 있는데 그 부족함을 내가 나의 고난으로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부족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족함이 있다 한들 바울이 뭐길래 그 부족함을 나의 고난으로 채우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상하죠. 먼저 바울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이 고난, 그 어떤 대속적 효력이 있는 고난이 부족하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 골로새서 1장 20절에 몇 절 전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리고 몇 절 지나서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은 완전한 것이고 그 누구도 여기에 보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구절이 매우 중요한 구절인 만큼 견해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찾아본 것만 대여섯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설득력이 저한테 있어 보이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견해를 나누면 이렇습니다. 부족한 무언가를 채운다. 이 독특한 표현이 등장하는 병행 구절이 다른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데 빌립보서 2장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죠.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참 사랑했죠. 빌립보 교회가 마음 아파하면서 정말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와중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형제가 우리의 이 사랑을 담은 선물을 가지고 제가 사도 바울에게 가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먼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험한 길을 떠나는 여정 가운데에서 큰 병에 걸려서 거의 죽다시피 합니다. 하지만 선물을 가지고 바울에게 이 목숨을 무릅쓰고 가지고 오죠. 그런 에바브로디도와 또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장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똑같은 표현이죠. 자, 빌립보 교회의 섬김에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그들의 선물에는 이미 이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이 정성, 걱정 모든 것이 담긴 선물 자체도 부족한 것이 없죠. 근데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누군가가 이 선물을 들고 이 마음이 담긴 선물을 들고 바울에게 전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선물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목숨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에게 찾아와준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에바브로디도 이 형제가 너희들의 그 부족함, 나를 섬기려는 너희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바울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한 것은 분명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택하신 모든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그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 그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다. 하지만 아직도 지금 이 땅에 그 사실을 모르고 어둠과 고통 가운데 탄식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값이 다 치러졌고 그들을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의 증서가 완전히 십자가 못 박혀서 다 제하여졌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아직도 죄와 사탄의 그 압제 가운데에서 신음하면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이 복된 소식, 완전하게 다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된 소식을 들고 가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전할 일꾼이 그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이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선포해야만 할, 전달해야만 할 일꾼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한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선교를 해야죠. 우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인도, 네팔, 중동으로 선교를 가던 여기서 지금 가족과 일터와 지역교회를 섬기고 있건 어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마음가짐과 사명을 가지고 해야 하는가 더 근본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제목처럼 고난의 사명입니다. 고난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단지 어떻게든 복음만 전해지면 된다. 복음만 전해진다면 어떤 수단이 동원되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칭송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영화를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날 봐라.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된다. 나처럼 되고 싶지 않니?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가정 꾸려서 오손도손 행복하게 잘 산다. 가축들이 죽지 않고 너희 부녀자들이 자식들을 많이 낳고 잘 산다. 잘 봐라. 칭송, 영화 그런 것들이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죠. 괴로움과 고난이라고 합니다. 괴로움을 기뻐하고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즉 이 복된 소식이 전해주는 놀라운 수단, 하나님께서 그 수단을 고난으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보십시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언제 핍박과 고난 없이 복음이, 참복음이 불길처럼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까? 또 언제 교회가 고난을 회피하고 세상과 타협하여서 부귀영화를 추구했을 때에 망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분명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교회는 소금이 아니라 빛만 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짠맛을 다 잃고 땅 떨어져서 밟히기만 합니다. 땅에 떨어져 죽지는 않고 열매만 보기를, 열매만 맺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그분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그들의 종들이 어떻게 왕관을 쓰고 가마를 타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왕관을 쓰고 가마를 타고 가면서 어떻게 저 가시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 사람을 보아라. 사실은 저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저분과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보화가 바로 저분이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가 쓰고 있는 왕관과 타고 있는 가마에 다 집중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실은 저것이 진짜 보화다, 고난받고 있는 저 종, 예수 그리스도, 저 십자가, 저것이 진짜다, 이렇게 참 말을 한들 누가 믿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으신 고난을 우리 육체 가운데 채워가야 할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썩은 악취로 진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곳곳에 뿌려두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이 되려 하기 전에 먼저 소금이 되어 죽어야만 합니다. 많은 열매를 보려하기 전에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곳, 모두가 피하는 곳, 그곳에 가서 먼저 떨어져 죽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도 이 말의 무게감에 저도 압박을 느낍니다. 저도 그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잊어서 안 될 것은,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천국에 가면 다 보상받을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땅에서는 이 악물고 버티십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나는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이 악물고 버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기뻐한다, 기뻐한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비록 이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그 무엇보다 위대한 영광과 기쁨이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가시관 쓰신 예수 그리스도,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 모습을 우리가 군중 가운데 숨어서 멀리 지켜보고 있다면 너무도 힘들어 보이고 안쓰럽고 그래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광경입니다. 너무 힘들어 보이죠? 하지만 그런 주님을 내가 보고 군중 사이를 뚫고 주님께 달려가서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까이 내가 따라간다면 저 멀리서는 절대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수모와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고 비틀거리며 걸어가시는 그리스도를 보라. 그분의 거친 숨소리, 땀방울, 피, 그 모든 사랑이 고여있는 저 움직임, 이것을 내가 온몸으로 느끼면서 밖에서 구경할 때는 절대로 느끼지 못했던 한없는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기쁨, 그 고난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게 하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나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멀리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힘들어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내가 짊어지고 함께 따라갈 때 가벼운 것입니다. 1975년 캄보디아에 크메르 루즈라는 이 공산주의 혁명 단체가 정권을 잡게 되죠. 그리고 이 극단적인 공산화를 통해서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을 무차별 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구의 한 4분의 1에 달하는 20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시체를 매장시켰던 이 매장 장소, 매장지를 킬링필드라고 하죠. 영화로 만들어진 적도 있는데 적어도 2만 개 이상이 지금 발견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CM 리프라고 하는 한 마을에 하임이라는 학교 선생님이 살고 있었는데 이분과 이분의 가족들은 기독교인이었죠. 이 소식을 듣고 이 10대 군인들이 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지켜보고 가족들에게 군인들이 명령을 하죠. 너희들이 묻힐 무덤을 너희들 손으로 지금 파라. 파기 시작합니다. 다 팠습니다. 그리고 이 하임이라는 아버지가 군인들의 허락을 받고 무덤 주위로 온 가족이 손을 잡고 무릎을 꿇고 빙 둘러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뜨겁게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 지켜보고 있는 모든 군인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것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순간 하임의 가장 어린 막내 아들이 공포에 질려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덤불 가운데로 도망쳐버리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군인들이 쫓아가려고 하죠. 그때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침착하게 내가 아들을 부를 테니까 쫓아가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담대함과 이 평정심에 당황을 한 사이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크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저 덤불을 향해서 아들아, 지금 우리가 손잡고 무덤 가운데 빙 둘러앉아 있지만 이곳은 잠깐이다. 이제 곧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에 빙 둘러앉아서 영원히 찬송을 하게 될 텐데 그것과 그 영광을 어찌 너는 지금 홀로 저 덤불 가운데에서 비참하게 헐벗고 굶주리며 며칠을 더 연명하는 것과 바꾸려고 하느냐? 아들아, 돌아와라! 돌아와라! 크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몇 분의 정적이, 고요한 정적이 흐르고 팽팽한 긴장감이 드디어 깨지고 갑자기 덤불이 갈라지기 시작하더니 한 어린아이가 엉엉 울면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옆에 다시 무릎을 꿇고 제자리에 앉고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이 충격적인 모습을 아무런 말 없이 바라보던 군인들과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순교를 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절대로 안 믿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다 공포 가운데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 온 가족은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의연하고 평온하고 자유로울 수가 있는가?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우리보다 먼저 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죽음보다 더 깊고 더 두려운 아버지의 진노가 집중되어 있는 그 십자가로 담대히 향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과 사탄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이제 이 복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할 것을 우리 모두에게 명하셨습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할 그런 고난의 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가신 길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이 그 군중에 숨어서 배회하면서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함께 다 손잡고 그런 주님을 향해 함께 달려가시겠습니까? 이 불은 분명 무거운 고난의 길이지만 그 무거움과 고난 속에서 정말로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자유와 영광, 그 약속이 있습니다. 부디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의 사명을 기쁨으로 끌어안고 주님만을 붙잡고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